BOE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이 오늘 오후 평안남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상 발사체 두 발을 발사했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후 4시 35분께와 4시 38분께 북한이 평안남도 순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미상의 단거리 발사체 두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쏜 발사체의 최대 비행거리는 약 370km, 고도는 약 90km로 탐지됐습니다. 청와대는 오늘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원회 회의가 열렸고 NSC가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고 전했습니다. 또 NSC는 북한의 배경과 의도를 분석하는 한편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전반적인 군사 안보 상황도 점검했다고 청와대는 설명했습니다. 거대 자동차 업체 피아트 크라이슬러 FCA와 푸조 시트로엥 PSA사 이사회가 오늘 양사 합병을 승인했습니다. 두 회사는 합병 세부 사항을 확정하지는 않았지만 50대 50 비율로 합병하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어제 밝힌 바 있었습니다. 합병된 회사 최고 경영자는 현 PSA 최고 경영자가 맡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FCA는 이탈리아와 미국이 합장한 자동차 업체로 산하의 지프, 마세라티, 알파 로메오 등 회사가 있습니다. PSA는 프랑스 푸조, 시트로엥 상표를 보유한 유럽 2위 자동차 회사입니다. 두 회사가 합병하면 세계 4위 자동차 업체가 탄생합니다. 대표적인 인터넷 사회연결망 서비스 SNS 가운데 하나인 트위터가 다음 달부터 정치 광고를 내보내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잭 도시 트위터 최고 경영자는 어제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인터넷 광고가 광고주들에게 강력하고 효과적인 수단이지만 이런 힘이 정치에 심각한 위협을 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때문에 트위터가 전 세계 모든 곳에서 정치 광고를 중단하기로 했다며 정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은 돈으로 사는 게 아니라 획득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위터의 이번 조처는 11월 22일부터 발효되며 정치 현안뿐만 아니라 선거에 출마한 후보에 대한 광고도 포함됩니다. 다만 투표 참여를 권고하는 광고는 예외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B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미국과 중국은 칠레가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 주최를 취소했어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다음 달 1단계 무역 합의에 서명하기를 원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어제 성명을 내고 이런 계획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만날 곳을 아직 찾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중국 상무부도 오늘 성명을 내고 계획된 양자 협상을 계속할 것이며 양국 협상단 대표가 내일 전화로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은 다음 달 칠레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서 만나 1단계 무역 합의에 서명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제 칠레가 국내 사정을 이유로 APEC 주최를 취소한다고 발표하면서 무역 합의 서명이 불확실해졌습니다. 미국 연방 내무부가 부선에 중국산 무인기 드론 사용을 전면 중단한다고 어제 발표했습니다. 내무부는 보안 문제를 검토하는 동안 중국산 드론이나 중국산 부품이 들어간 드론 사용을 중단한다고 이날 밝혔습니다. 하지만 산불이나 인명구조 등 긴급 목적인 경우는 예외입니다. 내무부는 지난해 기준으로 드론 약 530대를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중국산 드론이 몇 대인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내무부는 현재 다양한 부분에서 드론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최근 보안 문제를 이유로 연방정부 부서들이 중국산 장비를 쓰는 것을 제한한 바 있었습니다. 시리아 내전을 끝내기 위한 시리아 헌법위원회가 어제 스위스 제네바에서 출범했습니다. 예이르 페데르센 유엔 시리아 특사는 출범식에서 이날이 역사적인 순간이라며 오랜 내전과 고통을 끝내기 위한 지속력 있는 방안을 만들 것을 위원회에 촉구했습니다. 시리아 헌법위원회는 시리아 정부와 야권 그리고 시민단체가 각각 임명한 대표 50명씩 모두 150명으로 꾸려졌습니다. 이들은 내전을 끝내는 데 필요한 새로운 헌법을 논의합니다. 페데르센 특사는 모든 대표가 한자리에 모인 자리에서 시리아인들 모두에게 위원회가 큰 희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시리아 정부와 야권은 지난달 헌법위원회 구성에 합의한 바 있었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0월 31일 목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합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이 평안남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상 발사체 두 발을 쏘았다고 한국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B-52 전략폭격기 등 미 전략 자산이 최근 한반도 주변에 전개된 데 대해 북한뿐 아니라 중국, 러시아 등에 보내는 신호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모친상을 당한 문재인 대통령 앞으로 내일 북한 날씨 맑고 아침 최저기온 영하 7도에서 영상 11도, 낮 최고는 8도에서 20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1 내지 2미터, 서해에서는 0.5 내지 1미터로 12번째 발사체 발사인데요. 한국 정부는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어 북한의 발사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고 그 배경과 의도를 분석했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이 31일 평안남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상 발사체 두 발을 발사했다고 한국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북한의 이번 발사는 지난 2일 원산 북동쪽 해상에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북극성 3형을 발사한 지 29일 만이자 올 들어 12번째 발사체 발사입니다. 한국합참은 북한의 추가 발사에 대비해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면서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군과 한국군 당국은 현재 북한 발사체의 기종을 정밀 분석하고 있는 가운데 육상에서 해상으로 발사한 점으로 미뤄 초대형 방사포나 신형 전술 지대지 미사일 가능성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달 10일 초대형 방사포 두 발을 발사했지만 한 발이 내륙에 낙하해 실패한 것으로 분석됐었습니다. 청와대는 31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어 북한의 이날 발사와 관련한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회의에서는 북한이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한 데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고 그 배경과 의도를 분석하는 한편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전반적인 군사 안보 상황을 점검했다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북한은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이 교착 상태에 있는 가운데 2017년 11월 이후 18개월 만인 지난 5월 원산에서 전술 유도 무기를 발사했었습니다. 이후 이달 초까지 무려 12차례 초대형 방사포와 단거리 탄도미사일 등 다양한 발사체를 발사했습니다. 북한의 이 같은 거듭된 발사는 신형 무기 실험과 함께 비핵화 협상에서 미국의 입장 변화를 압박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한편 일본 방위성은 이날 북한의 발사체가 일본의 영역에는 날아오지 않았으며 일본의 배타적 경제 수역에 낙하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이날 정보 수집과 분석, 국민에 대한 정보 제공, 항공기와 선박의 안전 확인, 예측 못한 사태에 대비하는 태세를 정비할 것을 관련 부처에 지시했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미국은 북한의 최근 잇따른 대미 압박 성명에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내년 대선까지 북한과 현 수준의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이 치러지는 내년 11월까지 미북 관계가 지금처럼만 유지되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It is clear that he would like to keep the situation exactly where it is because many of his supporters believe he solved the problem. And he
힐 전 차관보는 30일 VOA에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은 북한 문제가 해결됐다고 믿는 만큼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핵과 대륙 간 탄도미사일 실험이 중단된 현 상태가 이어지기만을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5일 스톡홀름에서 열린 미북 실무협상 결렬 후 미국을 압박하는 북한의 잇단 성명에 미국이 이렇다 할 반응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이 때문이라는 겁니다. 힐 전 차관보는 문제는 북한이 과연 언제까지 실험 중단 상태를 유지할지라며 트럼프 행정부가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On the other hand, I think North Koreans would like Trump to win. So there's also a possibility that the North Koreans.
힐 전 차관보는 북한이 거듭 연말 시한을 언급하고 있는 데 대해 이후 실제로 탄도미사일 발사 등 더 큰 도발을 감행할 수 있지만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바라는 만큼 엄포일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수석 부차관보는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의 좋은 관계만을 부각함으로써 긴장을 유발하고 미북 대화를 종결할 북한의 도발 행위를 막으려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북한도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속내를 알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김정은 위원장과의 관계에만 의존하지 말 것을 경고한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1일 백악관 강요회의에서 김정은 위원장과의 좋은 관계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시점에 중대한 재건이 일어날 것이라면서 매우 흥미로운 정보가 있고 많은 일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5일 스톡홀름 협상이 결렬로 끝난 지 2주일여 만에 나온 트럼프 대통령의 첫 대북 발언이었습니다. 마크 피츠패트릭 전 국무부 비확산 담당 부차관보는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리에 북한 관련 발언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북한 문제에 대한 미국의 관심이 줄어든 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Such issues should be dealt with through confidential channels, not via tweet. And public statements.
북한과 같은 문제는 대통령의 트윗 메시지나 대외 성명이 아닌 신뢰할 수 있는 채널을 통해 다뤄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는 또 탄핵과 시리아 철군 문제 등 산적한 대내외 현안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참모들이 당장 북한 문제에 주력할 수는 없겠지만 미국은 대화의 문을 열어두고 있으며 공은 북한 측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북한의 제재 완화 요구에 미국이 쉽게 응하지 않을 것이라며 조속한 실무협상 재개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토마스 허바드 전 주한대사는 미국이 스톡홀름 협상 결렬 후 앞으로의 길을 모색하기 위해 북한에 대한 언급을 자제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실무협상 대신 여전히 정상회담에 더 많은 관심을 두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와 같이 선뜻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을 성사시킬 수 없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Everybody criticized the previous summit in Hanoi because it had not been well prepared. There had not been Level talks before.
허바드 전 대사는 모두가 충분한 준비 없이 열린 하노이 정상회담을 비난하고 있으며 탄핵 국면을 맞은 대통령이 주변의 반대를 무릅쓰고 독자적인 결정을 내리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B-52 전략 폭격기 등 미 전략 자산이 최근 한반도 주변에 전개된 데 대해 북한뿐 아니라 중국, 러시아 등에 보내는 신호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북한은 스톡홀름 실무협상 이후 하루가 멀다 하고 같은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내보내며 비핵화 협상에 대한 미국의 셈법 변화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은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 대한 발언을 극도로 자제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미군 전략폭격기와 정찰기 등의 움직임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해외 군용기 추적 사이트인 에어크래프트 스폿은 최근 트위터를 통해 B-52H 전략폭격기 두 대가 지난 25일 공중급유기 3대의 지원을 받으며 동해 등지에서 작전을 수행했다고 밝혔습니다. B-52는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전략 핵 잠수함과 함께 미국의 3대 핵 전력으로 꼽히는 대표적인 전략 자산입니다. 에어크래프트 스폿은 29일 또다시 트위터를 통해 미국 네브래스카 오펏 공군기지에 있던 RC-135U 정찰기 한 대가 일본 오키나와의 가데나 미 공군기지로 이동 배치됐다고 전했습니다. RC-135U는 레이더 전파를 잡아내 적 방공망을 분석하고 미사일 발사 조짐을 미리 파악하는 것이 주 임무로 알려졌습니다. 브루스 베넬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30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들 미 공군 자산의 활동은 정상적인 훈련 활동의 일환으로 자연스러운 모습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일정 정도 북한과 관련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So the RC-135 likely does have to do with North Korea, but that's a reconnaissance aircraft. It's monitoring things that are North Korea's.
정찰기의 활동은 북한의 움직임을 확인하려는 것으로 온전히 방어적 성격이라는 겁니다. 베넷 연구원은 B-52의 활동에 대해선 북한에 보내는 메시지로 볼 수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But it certainly should indicate to North Korea that the U.S. has long-range military capabilities that it will exercise.
폭격기의 전술 비행 등을 통해 북한에 미국의 장거리 군사 역량을 알려 도발 행동을 자제하도록 보여줘야 한다는 겁니다. 마이클 오헨런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미폭격기 등의 움직임은 많은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으로 북한만을 향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오헬런 선임연구원은 최근 러시아와 중국 군용기가 한국의 방공식별구역에서 비행한 사실을 언급하며 러시아를 겨냥한 것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전략자산 등의 움직임과 대북 활동의 연관성을 묻는 VOA의 질의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중국은 북한 핵 문제 해결에 그다지 협조적이지 않다고 미 접근법이 두 나라 간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핵 문제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이 긴장 고조로 이어질 수 있다고 미 국방부 산하 아시아태평양 안보연구소가 전망했습니다. 하와이에 소재한 이 단체는 최근 발표한 중국의 국제적 영향력 보고서에서 한반도 상황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중국이 북한에 대해 전통적으로 이중적인 접근법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북한의 핵 개발에 반대하고 북한 핵 실험을 공개적으로 비판했지만 외교적, 경제적 지원을 통해 북한 정권을 붕괴 위험으로부터 기행해 북한에 막대한 압박을 가했지만 2018년에는 이와는 다른 움직임을 보였다고 비판했습니다. 중국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김정은 위원장을 세 차례나 초청하고 김 위원장의 대미 관여를 지지하는 등 북한을 포용했다는 설명입니다. 보고서는 한반도와 관련한 중국의 우선순위는 현상 유지인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한반도 상황이 변하면 미국과 중국이 충돌의 길로 들어갈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 핵무기 프로그램과 관련해 지난 수십 년 동안 밝혔습니다. 북한이 계속 핵과 미사일 능력을 개발하는 가운데 미국은 추가적인 진전을 막기 위해 행동을 취해야 할 긴급한 필요를 점점 더 크게 느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중국이 북한에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라고 설득하려고 노력했지만 중국은 그다지 적극적으로 협력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오히려 일부 관측통들은 중국이 미국과의 전반적인 외교에서 북한을 협상카드로 사용한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보고서는 한반도의 이런 지정학이 미중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두 나라 간 긴장이 통제 불능 상태가 되면 미국과 중국이 충돌 상태로 끌려갈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보고서는 중국이 자국의 국익을 위해 역내는 물론 전 세계적인 영향력 강화를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의 경제력이 성장하면서 국익의 범위가 자국 국경을 넘게 되고 따라서 중국은 해외로 확대된 국익을 보호하기 위해 영향력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를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중국은 아직 미국의 국제적 패권에 도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또 중국은 미국이 주도하는 자유체제에서 매우 큰 혜택을 보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미국을 대신해 국제 지도자가 되기를 원치 않는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중국이 세계 최강국 미국의 지위에 도전하려는 비밀스런 야망을 갖고 있다 해도 두 나라 사이에 막대한 군사적 능력과 경제 규모의 격차를 고려하면 중국은 아직 미국의 국력과 상대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북한은 중국, 러시아 다음으로 동아시아 영내 안보를 위협하는 세력이라고 미국의 민간단체가 보고서에서 밝혔습니다. 한국 등에 대해서는 동맹의 역할을 영내로 확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헤리티지 재단은 30일 북한이 이미 핵탄두 소형화에 성공했고 중거리 미사일에 핵무기를 장착할 수 있게 됐으며 미사일을 미 본토까지 날릴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습니다. 헤리티지 재단은 이날 공개한 2020년 미 군사력 지표 보고서에서 북한을 러시아, 중국, 이란, 중동, 아프간, 파키스탄 테러 등 6개 조사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보고서는 위협 행동과 위협 역량, 미국의 필수적 이익에 대한 위협 등 3가지 기준을 토대로 조사 대상의 위협 수준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북한은 위협 행동은 세 번째로 높은 시험 중으로, 위협 역량은 두 번째로 높은 추적 중, 미국의 필수적 이익에 대한 위협은 두 번째로 높은 높음으로 분류됐습니다. 특히 두 차례의 미북 정상회담에도 대량 살상 무기 생산의 감소는 없었고, 미 정보 당국들은 오히려 핵물질 생산이 증가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위성사진 판독을 통해 북한이 미사일, 재진입체, 발사대, 핵무기 생산시설을 개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고 비축한 모든 대량살상 무기와 운반체계 생산 역량을 포기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미 정보당국들의 평가를 소개했습니다. 북한의 재래식 위협 또한 한국의 매우 실제적 위협이라며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폭격을 사례로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남북 간 신뢰 구축 조치에도 한국에 대한 북한의 전술적, 전략적 군사 위협은 줄지 않았고 비핵화도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은 북한보다 위협 행동 부문에서 한 단계 높은 도발적으로, 위협 역량은 최고 등급인 위협적으로 분류한 가운데 중국은 인도태평양 영내 가장 큰 위협으로 지목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보고서는 미 육해공군과 해병대뿐 아니라 핵 대비태세 모두 이 같은 세계적 위협에 대처하기에 미흡한 상태라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 공동저자인 다코타 우드,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은 이날 설명회에서 미국은 냉전 시절처럼 더 이상 두 개 이상의 전선에 개입하기 어려운 상태라며 부상하는 영내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동맹들의 공정한 분담이 필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군사적 동원 역량이 안 된다면 동맹 스스로 이해관계를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투자를 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특히 일본의 국내 총생산 GDP 대비 군비 지출이 1%대에 머물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영내 군사력 동원력의 한계를 언급했습니다. 보고서 공동저자인 토머스 포 예비역 육군 중장은 미군의 영내 군사력 공백에 따른 미한 동맹의 역할 변화를 묻는 VOA 질문에 한국도 당연히 영내 역할 분담을 늘려야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미국은 한국이 북한에만 국한하지 않고 중국의 영내 위협에 대해서도 위협 인식을 공유하길 바라며 특히 중국의 군사력과 영내 미군 병력 규모 등을 고려할 때 가용한 모든 동맹국들의 공동대처가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또 다른 공저자로 미 공군참모총장 수석 고문을 지낸 존 베네블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은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 비용도 한국이 부담하는 것이 공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베네블 선임연구원은 미국이 방위공약의 가치를 동맹국 국민들에게 인지시키기 위해서라도 비용을 청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윤입니다.
미국 정부가 지난해 북한에 역대 가장 많은 12차례 독자 제재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재 대상에는 개인 29명, 기업 53개 업체, 선박 40척이 포함됐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사상 첫 미북 정상회담이 열렸던 지난해 미국 정부의 대북 독자 제재가 역대 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무부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해 모두 12차례 대북 독자 제재를 포괄했습니다. 월별로는 1월에 2차례, 2월과 3월에 각각 한 차례씩 대북 제재가 포괄됐습니다. 반면 남북한과 미북 정상회담으로 대화 분위기가 조성됐던 4월부터 7월 사이에는 대북 제재가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8월에 3차례, 9월에 2차례 대북 제재가 부과됐고 10월부터 12월까지 매월 한 차례씩 제재가 추가됐습니다. 제재 대상에는 모두 29명의 개인이 올랐습니다. 이 가운데 북한 노동당 관리 12명 등 북한 국적자가 24명으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고 터키인 2명, 러시아인과 남아프리카 공화국인 타이완인이 각각 1명씩 포함됐습니다. 제재 대상 기업에는 모두 53곳이 포함됐습니다. 북한의 기업이 30곳으로 가장 많았고 중국 12곳, 러시아 5곳, 타이완과 싱가포르 각각 2곳, 터키와 파나마가 각각 1곳이겠습니다. 이 밖에 북한 선박 25척과 러시아 선박 6척 등 모두 40척의 선박이 지난해 미국의 독자 제재 대상에 추가됐습니다. 제재 내용 면에서는 유류 거래를 포함한 북한의 불법 해상 활동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전체 12차례 제재 중 석유와 석탄 등 유엔 금지 물품의 선박 간 환적에 대한 제재가 5차례로 가장 많았습니다. 특히 2월 23일 부과된 제재는 사상 최대 규모로 선박 28척과 운송회사 27개, 타이완 국적자 1명이 대상으로 지정됐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불법 무기 프로그램을 위한 불법적인 금융활동과 사이버 공격, 정보기술 인력을 이용한 외화 획득, 금지 무기와 사치품 거래에 대한 제재 등이 포함됐습니다. 미국 정부는 또 지난해 북한의 미사일 확산 활동과 관련해 북한 기업 두 곳에 제재를 부과했고 북한의 화학무기 사용과 관련해선 해외 원조 중단과 무기 제재 강화 등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 밖에 지난해 인권 유린 혐의로 최용해 노동당 조직지도 부장 등 북한 정권 핵심 인사 3명과 109그룹 등 기관 3곳을 독자 제재 대상에 추가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가 북한 여성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미국의 인권단체가 주장했습니다. 사회주의 제도 하에 여성의 가족 부양 책임이 강조되면서 부담이 이중으로 커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됐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가 북한 남성보다 여성의 삶을 더 어렵게 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미국의 인권단체 한반도 전쟁 종식과 평화를 위한 여성 행동은 30일 뉴욕에서 대북 제재에 따른 인적 피해와 성별 영향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단체는 보고서에서 대북 제재가 북한의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한 양상이라고 밝혔습니다.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박기범 재미 한인의사협회 북한 담당 국장은 기자회견에서 그럴 의도가 없다곤 하지만 제재가 일반인들의 삶에 분명히 해를 끼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Sanctions are harming people, although it says it's not intended to do that.
박 국장은 그러면서 이 같은 경제 제재는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해 2016년 11월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 2321호가 채택된 시기를 기점으로 대북 제재의 성격이 크게 바뀌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핵무기 프로그램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북한의 전체적인 산업을 무차별적으로 제재 대상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이에 대북 경제 제재가 대량 살상 무기와는 상관없는 일반인들의 삶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Since North Korea is a socialist country and a planned economy. Of course,
북한과 같은 사회주의 계획 경제에서 정부는 국방뿐 아니라 인도적 필요 등 모든 분야에서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총 수입이 줄면 모든 분야에 걸쳐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여성 종사자 비율이 높은 산업에 지장이 생겼다고 페론 선임연구원은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산업과 89%가 여성인 소매업을 사례로 꼽았습니다. 보고서는 사회주의 경제체제에서 가정을 돌보는 역할뿐 아니라 노동 일원으로서의 역할도 떠맡아야 하는 북한 여성이 느끼는 부담은 가중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여성이 느끼는 경제적 압박이 커지면서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인신매매나 성매 비율도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대북 제재로 북한으로 반입되는 의료기기나 약품이 줄어들면서 건강과 위생과 관련한 북한 여성의 위험도 커졌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연교입니다.
국제해사기구가 북한 등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 국가의 선박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해사기구는 제재 대상 국가의 선박 여부를 신속하고 쉽게 찾아낼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산하 국제해사기구 IMO는 회원국 선박의 편의 지적 등 불법 행위에 대해 기구 내 법률위원회 차원에서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IMO는 30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다수의 IMO 회원국들이 자국 선박에 다른 나라 국기를 달고 항해하거나 선박 국적이나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등 해상 불법 행위에 가담하고 있다는 보고가 잇따라 유엔 안보리와 함께 대응 조치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은 현재 IMO 회원국으로 안보리 제재를 위반하고 편의 지적 방식으로 해상 불법 환적 행위를 하는 등의 위반 사례가 다수 적발된 바 있습니다. 앞서 영국 합동군사연구소는 지난 5월 북한 화물선 태양호가 단속을 피하기 위해 몽골 국적 선박의 선박 정보와 선박 식별 장치 AIS 신호를 도용해 해상 불법 환적으로 약 160만 달러어치의 석탄을 판매한 혐의가 포착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해 2월 미 재무부에 의해 대북 유류 환적 의심 선박으로 지정된 뒤 고철 처리된 카트리노 역시 파나마 깃발을 달았지만 한국 혹은 중국식 이름을 사용하는 두영 혹은 도영 쉬핑이 실제 선주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IMO 사무국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회원국 해양행정기관의 승인 없이 선박을 임의로 등록하고 등록기간 만료 후 갱신 없이 운영하는 행위 또는 IMO에 허위 문서를 제출해 등록을 승인받거나 선박 식별정보 변경, 자동선박식별장치 AIS를 의도적으로 조작하는 등의 불법행위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IMO는 이에 따라 안보리와 협력해 제재 대상국의 선박 정보를 빠르고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를 오는 2021년까지 구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데이터베이스에는 IMO의 기존 통합정보 전달 시스템에 모든 회원국 정보기관과 선박 등록 담당기관의 정보를 추가해 포괄적인 통합 등록 정보 확인 시스템을 만들도록 했습니다. 또 국가별 선박 등록일과 만료일 정보도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했으며 선박 등록 절차가 따로 없는 나라에 대해서는 선박의 구체적 정보를 빠짐없이 입력하도록 강제하는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이번 조치에 대해 IMO는 북한의 경우 안보리 차원에서 직접 제재하기 때문에 IMO는 제재 권한이 없다면서도 안보리 결의에 따른 제재 대상 선박에 대한 불법 행위 단속이 원활하도록 광범위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 한다는데 안보리와 IMO가 뜻을 같이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IMO 법률위원회는 이 같은 선박 부정, 허위 등록 방지 조치에 대한 위원회의 결의안을 2019년 말에 열리는 31차 IMO 총회에서 채택할 예정이며 관련 내용을 회원국의 외교적 통로를 통해 전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회원국 선박의 편의 지적과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한 IMO의 권고 사항도 함께 공개됐습니다. IMO는 각 회원국의 선박 등록기관이 등록 신청을 새로 받을 경우 반드시 선박의 IMO 번호를 확인하고 선박 이력 확인을 위한 기록 제공 요구와 안보리 제재 목록을 사전에 검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 기군의 전문 통신 조직을 신설해 회원국과 비정부기구, 해운보험사, 선박 중개업자, 선박 운영자 등 관련 당사자 간 협력을 원활히 하고 불법 행위에 대한 탐지와 보고 기능을 강화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모친상을 당한 문재인 대통령 앞으로 조전을 보내왔다고 한국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북한의 대남 비난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관계 개선의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31일 브리핑을 통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모친 별세에 대해 문 대통령 앞으로 조의문을 보내왔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조의문에서 고 강한옥 여사 별세에 대해 깊은 추모와 애도의 뜻을 나타내고 문 대통령께 위로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김 위원장의 조의문은 30일 오후 판문점을 통해 전달됐으며 늦은 밤 윤건영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이 빈소를 찾아 문 대통령에게 직접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 대통령의 모친 고 강한옥 여사는 지난 29일 별세했습니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직접 소통한 건 지난 6월 30일 판문점 접촉 이후 4개월 만입니다. 미북 비핵화 협상이 진척을 보지 못하고 북한의 대남 비난과 외면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김 위원장이 문 대통령에게 조전을 보내옴에 따라 남북관계의 돌파구가 열릴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김영수 교수는 김정은 위원장의 조의문 전달은 남북한 사이에 지켜야 할 기본은 지키겠다는 뜻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현재의 남북관계와는 별개의 사안이라는 겁니다.
그거는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낫다고 해서 한 거겠죠. 나는 이렇게 인간적인 사람이다 하는 걸 보이기 위해서. 안 했을 경우에 김정은 책임론으로 올까 봐 할 건 한다는 거죠. 그래서 김영남이도 보냈었고 조문은 늘 보냈었죠. 안 했을 경우에는 공이 북쪽으로 넘어오니까 그런 불리한 전술이 어디 있어요. 해놓으면 봐라 조문할 때는 했다 이러고 나오니까 남쪽이 더 부담스럽죠.
반면 통일연구원 박영자 연구위원은 남측에 대한 기대감을 비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금강산 시설 철거를 기준으로 해서 김정은이 남한을 강하게 압박하고 중국과의 뭐 관광사업이나 이런 걸 구상하는 그런 게 지금 현재 정세잖아요. 그 측면에서 이제 남한 정부에 대한 기대가 아직 있다는 걸 표현하는 거죠. 올해 말까지라고 얘기한 북미협상에서 남한의 역할을 기대하는 게 올해 말이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시한을 두고 행보를 보이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김병로 교수는 북측의 조의문 전달은 매우 긍정적인 사인이지만 북한이 미북 관계가 정리될 때까진 대남 압박을 지속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미북 비핵화 협상이 북한 뜻대로 풀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으로 미국과의 관계가 틀어진 이후 중국, 러시아 등과의 다원 체제로 전환하게 되면 남북 관계가 지금보단 나아질 것이란 분석입니다.
미국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나면 한국과의 관계에서는 중간 정도의 무슨 도움을 요청하는 수준 정도로 발전시키지 않을까 싶어요. 연말까지는 미국을 압박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국을 봐주지는 않겠죠. 미국과의 관계가 정리가 된다. 정리라는 건 미국과의 관계가 이제 안 되겠다라고 해서 새로운 길이라고 북한이 말하는 그 새로운 길로 전환하게 되면 그 이후에는 이제 어쩔 수 없이 한국에 대해서 약간의 도움을 요청하지 않을까.
한편 청와대 관계자는 편문점에서 누구와 만나 조의문을 전달받았는지 밝히지 않겠다면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조의문을 전달받으면서 남북 간 다른 이야기는 없었던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남측 인사에 대해 조의를 표한 건 지난 6월 19일 고 김대중 전 대통령 부인 이희호 여사 별세 이후 처음입니다. 당시 김 위원장은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을 직접 보내 조의문과 조화를 전달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출신 하원 의원들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일 갈등 중재를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하원 외교의 아시아 태평양 비확산 소위원장인 브래드 셔먼 의원은 30일 성명을 통해 남가주를 지역구로 하는 13명의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지난 24일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 서한을 보냈다고 전했습니다. 의원들은 서한에서 미국과 주요 동맹국들의 관계 악화는 경제적으로 남가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하며 미 한일 3국 간 지속적인 공조 보장은 남가주와 미 국가 안보에 가장 시급한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다음 달 태국에서 열릴 예정인 미 한일 3국 국방장관 회담을 언급하며 이제는 미국이 한국과 일본을 이을 다리를 재건하도록 도울 시기가 왔다고 덧붙였습니다. 셔먼 의원은 성명에서 미한 미일 동맹은 동북아 안보의 기반이라며 우리가 직면한 공동의 안보 과제 해결을 위한 협력을 역사가 가로막게 두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엘리엇 앵겔 하원 외교위원장과 마이클 맥하울 외교위 공화당 간사도 지난 20일 유엔 총회 개막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미 고위급 지도력을 통한 한일 갈등 중재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북한의 인권 개선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북한 인권 결의안이 유엔 총회 제3위원회에 상정됐습니다. 일본은 결의안 초안 공동 작성에 불참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럽연합이 작성한 새로운 북한 인권 결의안 초안이 30일 유엔 총회 제3위원회에 제출됐습니다. 유엔 주재 유럽연합 대표부 대변인은 이날 B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예년과 마찬가지로 북한의 국제 납치와 이산가족 문제, 남북 대화의 필요성 등이 강조됐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강제 실종으로 인한 고통을 강조하고 유엔 서울인권사무소의 책임규명 노력에 대한 지지를 표시하는 새로운 문구가 추가됐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지난 5월 북한의 보편적 정례검토, UPR 심사 참석 등 일부 긍정적인 징후들도 새 결의안 초안에 포함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유럽연합은 지난 22일 3위원회에서 열린 북한인권 상호대화에서 북한 정권이 계속 주민들의 인권을 유린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The situation on the ground has not improved and remains of great concern.
북한의 인권 상황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여전히 중대한 우려 사안으로 남아 있다는 겁니다. 한편 유럽연합 대변인은 일본이 올해 북한인권 결의안 초안 공동 작성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은 북한인권결의안이 유엔총회 제출된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유럽연합인권이사회에서 결의안 초안 작성에 불참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미북 정상회담 결과와 납치 문제 등을 둘러싼 모든 정세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유엔총회는 지난 2005년부터 해마다 북한의 인권 상황을 규탄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의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연속 표결 없이 합의 방식으로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유엔총회 제3위원회는 다음 달 15일쯤 북한인권 결의안을 처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어 제3위원회를 통과한 결의안은 유엔총회로 보내져 12월 중순에 채택 여부가 최종 결정됩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미북 이산가족 상봉을 촉구하는 두 개의 안건이 미 하원 외교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한국 정부와 논의해 화상 상봉 등 방안을 모색하도록 요구하는 법안과 미국과 북한이 미국 내 이산가족 상봉 절차를 시작하도록 촉구하는 결의안입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가 미북 이산가족 상봉에 초점을 둔 법안과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외교위는 30일 전체 회의를 열고 미북 이산가족 상봉 관련 법안과 결의안을 비롯한 18건의 안건을 일괄 가결했습니다. 이산가족 상봉 법안은 미국 내 한인들이 북한 내 가족과 상봉할 수 있도록 미국 정부가 한국 정부 그리고 미국 내 이산가족들과 논의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법안은 뉴욕의 지역구인 민주당의 그레이스 맹 의원이 지난 3월 중순 대표 발의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캐런 베스 민주당 하원 의원이 지난 6월 말 대표 발의한 결의안은 미국과 북한이 결의안 채택 60일 안에 이산가족 상봉 절차를 시작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결의안은 미국과 북한이 관계 정상화를 시도하거나 달성하기 전에 이산가족 상봉을 가능한 한 별도의 사안으로 분리해 즉각적인 관심이 필요한 우선 사안으로 다룰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날 채택된 법안과 결의안은 모두 한국 정부와 협력해 미국 내 이산가족의 화상 상봉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하원 외교위 아태소 위원장인 브래드 셔먼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2000년 이후 남북 이산가족 상봉은 21차례 이뤄졌지만 여기에 미국 내 한인들은 포함되지 않았다며 특히 이들이 나이가 들어가는 만큼 미북 가족 간 상봉을 적극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While there have been 21 reunions involving South and North Koreans since the year 2000, Korean Americans have not been included in this.
셔먼 의원에 따르면 북한의 가족을 둔 미국 내 한인은 10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베스 의원은 이산가족 상봉이 북한과의 정치적 상황에 따라 전개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Some separated families have taken a private route to contact their families in the north through third-party brokers. These unofficial reunions can.
베스 의원은 일부 이산가족은 제3의 브로커를 통해 북한 내 가족과 접촉하는 민간 경로를 택하고 있는데 이런 비공식적 상봉은 건당 $1,500의 비용이 든다며 상봉 절차는 더 빠르고 남북 간 정치적 환경에 덜 의존적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와 올 들어 한인 밀집 지역을 지역구로 하는 민주당 하원 의원들은 미북 이산가족 상봉을 촉구하는 서한과 결의안을 여러 차례 내놨습니다. 해당 안건이 소관상임위인 외교위를 통과한 건 올해가 처음입니다. 미북 이산가족 상봉과 관련해 법적 구속력이 있는 법안이 상정된 것도 이번이 처음입니다. VOA 뉴스 이준입니다.
미국 법원이 미 해군 정보 수집함 푸에블로호 승조원과 가족 등 170여 명에 대한 북한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북한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으면서 별도 재판 없이 북한이 승조원들에게 고문과 폭력을 행사한 사실을 확인한 겁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워싱턴 DC 연방법원이 1960년대 북한에 납북됐다 풀려난 푸에블로호 승조원들이 북한 정권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를 판결했습니다. 이 소송을 담당한 대부니 프리드릭 판사는 30일 공개한 의견문에서 북한이 원고 측의 모든 청구에 대해 책임이 있다며 원고가 요청한 부분 궐석 판결을 승인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날 최종 판결문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프리드릭 판사는 원고의 손해 부분을 담은 별도의 의견서를 통해 손해배상금을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푸에블로호 승조원들에 대한 구체적인 배상금 액수 등이 명시된 최종 판결문이 머지않아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1960년대 북한에 납북됐다 풀려난 푸에블로호 승조원과 가족, 유족 등은 지난해 2월 납북 당시 입은 피해에 대한 책임이 북한 측에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이들은 지난 1968년 1월 23일 북한에 납북돼 약 344일을 억류 상태로 지내면서 고문과 구타 등의 피해를 입었고 이후 미국으로 돌아온 후에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으로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날 공개된 25페이지 분량의 의견문은 원고의 주장을 상당 부분 수용하는 내용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프리드릭 판사는 당시 증언 등을 토대로 납북 기간 승조원들이 종종 안면이 빨갛게 돼 있거나 코피가 나고 입술이 터져 있었고 주먹으로 맞은 옆구리를 붙들고 있었다는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또 한 승조원의 경우 19시간 동안 강목으로 폭행을 당하고 목과 사타구니를 발로 밟혀 일주일 넘게 서 있지 못했다고 지적했으며 북한의 선전에 동원되는 걸 거부한 또 다른 승조원은 총살장으로 끌려갔다가 처형 직전에 살아나오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가족들도 승조원들의 납북 기간 지속적이고 고통스러운 두려움 속에 살았고 그들을 다시 볼 수 없다는 생각에 심한 괴로움에 처했다고 밝혔습니다. 프리드릭 판사는 이번 소송이 궐석 판결로 결론 내려질 수 있는 근거도 제시했습니다. 북한은 소송 제기 이후 소환장과 소장 그리고 이에 대한 한글 번역본을 정상적으로 수령했지만 아무런 공식 대응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실제로 승조원의 변호인단은 국제우편서비스인 DHL을 통해 지난해 3월 13일 북한 리용호 외무상을 수신인으로 하는 소장을 평양으로 보냈고 김이란 인물이 같은 해 4월 8일 이 우편물을 받았지만 이후 북한은 아무런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의견문에는 미국 정부에 의해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된 북한은 외국 주권 면제법에 의거해 미 법원의 피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도 이번 판사의 의견문에 담겼습니다. 이런 가운데 재판부가 과거 배상금에 맞먹는 액수를 북한에 부과할 경우 북한의 배상금은 역대 최대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소송에는 승조원 46명과 가족 89명, 사망한 승조원의 상속인 36명 등 171명이 최종 참여해 북한을 상대로 미 법원에 제기된 소송 중 규모가 가장 큽니다. 앞서 미 법원은 지난 2008년 북한 당국이 푸에블로호 승조원이었던 윌리엄 토마스 메시 등 5명에게 6,580만 달러를 지급하란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또 지난해 12월엔 북한 정권이 오토 원벼의 가족들에게 약 5억 달러를 배상하라고 명령하는 등 북한 정권의 피해를 입은 가족 등에게 상당 액수의 배상금을 인정해왔습니다. 따라서 170명에게 이와 비슷한 배상금이 책정된다면 북한의 배상 책임은 수억 달러를 상회할 전망입니다. BOA 뉴스 함자입니다.
탈북 난민의 목소리는 북한 정권의 실체를 내부 주민들에게 알릴 자산이라고 린지 로이드 조지 W. 부시 센터 인권 담당 국장이 밝혔습니다. 로이드 국장은 최근 BOA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더 많은 탈북 난민을 수용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핵 협상에서도 인권 개선에 대한 압박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로이드 국장을 인터뷰했습니다.
이번 달은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북한 인권법에 서명한 지 15주년 되는 달입니다. 재임 시절 북한 인권, 탈북민에 대한 부시 전 대통령의 각별한 관심은 널리 알려져 있는데요. 퇴임 후에 이와 관련해 어떤 활동을 하십니까?
When he was president in the White House, he read Kang Chol-hwan's book, The Aquariums of Pyongyang. And he was very impressed by it, very moved by it.
모두 아시겠지만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부시 대통령의 관심은 탈북민 강철한 씨의 책을 통해 시작됐죠. 대통령은 바로 보좌관을 통해 강철한 씨를 백악관으로 초청했고 여러 차례 탈북민들과의 만남을 가졌습니다. 정계를 떠나고도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열정은 여전하고요. 특히 비폭력적 방법으로 북한 체제에 맞서는 탈북민을 돕고 싶어 하십니다. 지난 6년간 부시 센터에는 미국에 정착한 많은 탈북민들이 다녀갔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그들의 방문 때마다 센터를 찾으십니다. 어떤 사연을 갖고 있는지, 어려움은 무엇인지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북한 인권은 여전히 부시 대통령의 우려 가운데 우선순위입니다.
3년 전부터 시작된 부시 센터의 북한 자유장학금도 그 일환일 텐데요. 지금까지 활동 내역 또 향후 탈북민을 위해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When we started working on this issue intensively, we did some interesting research, which is all available on our website. We commissioned a study.
미국에 정착한 탈북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그들을 위한 생활 보호 시스템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또 탈북민 가운데 많은 수가 자녀들에게 더 나은 교육 환경을 제공하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재단을 꾸려 미국 내 한인사회를 포함한 여러 단체와 협력해 장학기금을 마련했습니다. 2017년에는 8명, 2018년과 올해는 각각 탈북난민 10명과 13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총 장학액수는 매년 2만 5천 달러에서 3만 달러로 한 사람당 1천 달러에서 최고 7천 달러까지 받습니다. 2020년 초에는 워싱턴에서 워크숍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얼마 전 트럼프 행정부의 난민 정책과 관련해 미국의 가치에 위배된다는 컬럼을 쓰셨어요. 난민 규모를 제한하는 게 북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We disagree fundamentally with the decision to cap or limit the number of refugees to the levels that we've seen.
북에 들어오는 난민의 수를 제한하거나 줄이는데 반대합니다. 사실 북한 인권법이 통과되고 미국의 북한 난민 수가 아주 많았던 것은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탈북민 가운데 대부분이 한국 정착을 선호하는 만큼 지난 15년간 탈북민 250명 정도만이 미국에 들어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이후 미국 내 탈북 난민 수는 6명입니다. 이전 정권에서는 그래도 해마다 평균 10명은 들어왔고요. 탈북난민 커뮤니티가 큰 것은 아닙니다만 그들의 목소리가 북한 내부에 전달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탈북 청년 조셉 김, 그레이스 조 씨가 미국에서 자유를 누리며 어떻게 그들의 삶을 성장시켰는지 등의 이야기는 북한 주민의 눈을 뜨게 할 수 있습니다.
지난 15년 동안 북한의 인권 상황에 어떤 변화가 있었다고 보시는지요?
You know, obviously we've seen over the last three years a new position by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in terms of how it interacts with the North Korean government. That's been a major development.
지난 3년간 우리는 북한 정권을 대하는 미국의 새로운 입장을 지켜봤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정상 간 외교인데요. 6자회담을 진행한 부시 대통령, 북한과 협상의 기회를 엿보던 오바마 대통령 모두 낮은 급에서의 외교를 시도했습니다. 불행히도 북한은 대량 살상 무기 개발을 멈추지 않았고요. 지난 10여 년을 되돌아볼 때 북한의 문이 조금 열린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북한의 인권 상황은 통탄할 수준입니다. 어려운 경제 속에 북한의 불법 행위에 따른 국제사회의 제재는 북한을 더욱 고립국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접근법이 과거 부시, 오바마 행정부와는 어떻게 다르다고 평가하시나요?
That human rights has been a priority for the Trump administration. They have chosen to focus on the strategic issues.
트럼프 행정부는 인권 문제를 우선순위로 두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핵무기와 관련한 합의를 이루기 위한 전략에 초점을 맞추고 있죠. 부시 센터는 핵과 인권 문제는 분리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 예가 해외 건설과 광산업에 파견되는 북한 노동자들인데요. 이들은 제대로 된 임금을 받지 못한 채 쉼 없이 일합니다. 인권 유린 사례죠. 또 이들 수익의 대부분은 북한 정부로 들어가 군사 부문에 투자됩니다.
북한과의 협상에 있어 핵과 인권 문제를 연계시켜야 한다는 말씀이신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이 있을까요?
The Commission of Inquiry report that came out now it's an indictment of North Korea's behavior on how they mistreat their people.
유엔 북한 인권 조사위원회 COI가 5년 전 발표한 보고서는 기본적으로 다수의 국제법을 위반하며 주민들의 인권을 유린하는 북한의 행동에 대한 기소장이었습니다. 북한 지도층을 겨냥한 것이죠. 미국과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여야 합니다. 북한의 불법 무기 개발 활동을 막기 위해 대북 경제 제재를 가하듯 인권 개선도 압박해야 한다는 겁니다. 미국은 과거 소련과의 핵 협상에서도 인권 문제로 구소련을 압박했습니다. 또 북한과의 현 상태에서는 반드시 지금 제재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더욱 강력해져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의 식량난은 지난 10년 이래 최악이라는 국제기구의 보고서가 나왔고요. 또 국제사회는 어떻게 반응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Situations like this in the past, the United States, other governments, other multilateral organizations, private charities have all tried to assist.
과거 이런 상황에서 미국과 각국은 여러 단체, 자선 단체와 협력해 인도적 지원을 펼쳐왔습니다. 지난 1995년부터 2008년까지 미국 정부는 13억 달러어치의 식량을 포함한 대북 지원을 했고요. 북한의 인도적 지원에 대한 찬반 논란은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굶주림에 허덕이는 사람을 돕는 노력은 해야 합니다. 북한이 비록 국제단체의 식량 분배 감시에 소극적이더라도 말입니다.
지금까지 조지 W. 부시 센터의 린지 로이드 인권 담당 국장으로부터 북한 인권법 통과 15주년을 맞아 북한 인권 사안에 관해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안소영 기자였습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북한 날씨를 알아본 다음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 그리고 인물 아메리카, 오늘은 고향과 동족을 지키기 위해 싸운 아파치 투사 제로니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역사 속 오늘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가 당시 교황을 중심으로 하는 서유럽 정치 또 카톨릭 교회의 면죄부 판매 등을 비판하는 내용의 95개 항에 달하는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교회 문에 붙입니다. 종교개혁의 시작이었습니다. 독일의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대학에서 법을 공부하던 어느 날 자신의 친구와 도보 여행을 하던 중 친구가 벼락에 맞아 숨을 거두자 그 충격으로 법률 공부를 접고 신학자의 길을 걷게 됩니다. 루터는 수도회에 들어가 가톨릭 사제가 됐고 신학 공부를 계속해 독일 비텐베르크 대학의 교수가 됩니다. 하지만 당시 가톨릭 교회는 면죄부를 구입하기만 하면 죄가 말끔히 씻어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주장하며 면죄부를 판매하는 등 부정과 부패로 가득했습니다. 이에 루터는 면죄부에 관한 95개조 조항을 발표하고 구원은 돈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신앙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교황청의 면죄부 판매 행위를 공개적으로 비난했습니다. 이 일로 마틴 루터는 교황으로부터 파면당하는 등 어려움을 겪게 되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신약 성서를 독일어로 번역해 일반인들이 쉽게 성서를 읽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루터의 가톨릭 교회에 대한 비판은 이후 독일은 물론 유럽 전체에 퍼졌고 이는 종교개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1922년 10월 31일 베니토 무솔리니가 39살의 나이로 이탈리아 총리에 오릅니다. 파시즘을 주도한 무솔리니는 파시스트당을 창당했고 1925년부터 최고 통치자를 뜻하는 두체라는 칭호를 사용했습니다. 무솔리니는 스스로 제국 제1의 원수 계급을 제정하고 이탈리아 군의 통수권을 행사했습니다. 무솔리니는 국가주의, 협동조합주의, 평창주의, 사회 진화론 같은 다양한 정치 이념들을 조합해서 이탈리아 파시즘을 만들었습니다. 무솔리니는 1935년 독일을 견제하기 위한 프랑스 이탈리아 조약을 체결하는 등 프랑스의 우호적인 입장을 보였으나 1940년에 들어 외교적인 위치를 바꾸고 주축국의 일원이 됩니다. 주축국의 일원으로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고 1943년 연합국에 패배한 뒤 도주해 망명정부를 세웠으나 1945년 체포돼 총살됩니다.
매일 저녁 보내드리고 있는 VOA 방송 주파수 안내입니다. VOA 저녁 방송은 매일 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5840, 949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9800, 9985, 1157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또 인터넷으로도 청취 가능한 VOA 방송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입니다. 다양하고 신속한 세계 소식 VOA 방송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비오의 세계뉴스입니다. 북한이 오늘 오후 평안남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상 발사